마땅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성찬이 요구하는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누리게 되지만 성찬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합당한 자세를 갖지 않고 참여하게 되어지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당시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평범한 식사 정도로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망을 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와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저녁에 와서 뭔가 좀 요기를 좀 하려고 하면 이미 다 먹어 치우고 남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셨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를 살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냥 덥석 성찬에 참여했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기를 살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살피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는 병약해지고 일부는 죽기까지 하는 일들까지 일어났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은 최종적인 심판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그 삶의 흐트러진 자세를 가다듬기 위한, 교정하기 위한 방편과 수단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58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58문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살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그러면 살펴야 되는데 뭘 살펴야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자기만 살피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자기만 살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358문을 전제로 보면 무엇을 살피라는 이야기죠?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피라는 그런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가 아닌가 하는 그 여부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영적인 안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견고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징계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살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만 살피면 항상 마음이 무겁고 또 고개도 들 수 없고 여러 면에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돌아봄으로 인한 영혼의 어떤 공감, 무거움, 자책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영혼의 무거움들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고 그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물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뱅은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는 에스겔서 13장 9절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의 지체들로 생각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외아들의 지체가 누구지요? 우리들이죠,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의 지체들로 생각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들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주의 몸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확대해서 아무렇게나 의로움을 전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59문에, 359문은 결국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가 아닌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죠. 359문 보겠습니다. 어떤 증거들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회개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위치에 이르러 있느냐,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먼저는 회개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회개와 신앙, 회개와 믿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다 살펴봤습니다. 한번 앞쪽으로 가서 128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8문, 그 책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네요. 책 다 가져오셨죠? 예. 128문에 보시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란 악에 대한 불쾌감과 선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이 회개는 우리를 이끌어 육을 제어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통치되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제가 볼 때 칼뱅의 제네바 교리문답 안에 있는 회개에 대한 정의보다 더 탁월한 정의는 살펴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매우 좁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지요. 자기 죄를 토설하는 것, 드러내는 것,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 이런 정도를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지요. 악에 대한 불쾌감과 선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정의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악에 대한 미움, 선에 대한 사랑의 정서가 우리 안에 생성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우리를 항상 이끌어서 육을 제어하게 만들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만든다고 말하죠. 그래서 반복적 회개, 늘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111문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1문답에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답에서, 111문 답에서 참 신앙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인식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요 구주로 천명하신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참신앙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어떤 요소를 강조하고 있고, 회개는 정서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전폭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된 회개와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359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며 어떤 증오심과 원한 그리고 불화에 대해서도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참된 지체라고 말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회개와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증오와 원한과 불쾌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127문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127문을 또 보십시오. 127문에 이렇게 묻지요. 신앙은 단순히 우리로 선행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선행들이 만들어지는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게을리지 않도록 무관심하지 않도록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행을 양산해내는 근원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나타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런 척도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말했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우리가 진정한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성경은 항상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는 척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성찬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려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음식이 싹쓸이 되어버렸어. 오늘도 저희가 저녁에 이제 우리 5시에 성도 예찬 시간을 갔는데 이렇게 음식을 딱 보면 어느 정도 양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가늠이 되시죠,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측량이 안 되는 사람처럼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전혀 배려라는 게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면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했다가 낙심하는 마음과 굴욕감을 느끼고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질책했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굴욕감과 창피를 느끼게 되는 거죠. 먹을 것이니까 오십시오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젓가락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손이. 그죠?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형제 우애의 상처를 내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 아까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가 아닌가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지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는 그리스도와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과도 연합됩니다. 한번 보세요. 몸이 있는데 팔만 몸에 붙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 팔만 붙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머리에 다리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몸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과도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과 연합을 뜻하는 이 공동체적인 식사 참여가 바로 성찬이라 할 수 있죠. 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개별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복음주의권이나 혹은 선교단체에서는 성찬을 마음대로 막 행하거든요. 예? 그런다고요.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단순히 뭐 목회자가 권위가 있다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식사 성격 자체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냥 오늘 우리 집에서 한번 성찬식 행할까? 예찬식 행할까? 해서 그냥 하는 이런 식으로 행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사실 이러하다고 하면 당연히 증오심과 원한과 분노와 같은 이런 감정들을 버리고 이웃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는 살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360문을 보겠습니다. 이는 믿음과 사랑이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두 가지는 모두 온전하고 거짓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함이란 인간들 가운데에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되지 않고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성찬은 헛되이 제정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과 잔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말은 우선 자신의 죄와 부족을 돌아본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바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지 아닌지 내가 진정한 회개와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회개와 신앙은 진정한 회개와 신앙인지 이런 것들을 이웃 사랑의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하게 이처럼 자기를 돌아보게 될 때 자기 안의 죄와 부족을 발견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정상인 사람이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어떤 부족함이나 흠도 없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오해하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어떤 흠도 없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지상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흠도 티도 없다라고 자처할 사람이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지요. 식사는 기본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잖아요. 이미 배부른 사람에게 사내진 미는 고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먹지도 못하는데 갖다 놓으면 그 꾸역꾸역 집어넣으면 그것은 고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돌아보면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성찬에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분이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을 준비가 완벽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갈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배고하고 고프고 내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의를 내가 더듬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172문답에 이제 앞으로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신 적은 없죠? 아마 한 내년 정도에 대요리 문답을 공부할 예정인데요. 대요리 문답 172문에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관심의 결핍을 알고 우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짓없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을 못해요. 확신을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거짓없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준비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게 될 때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죠? 믿음과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요구했다나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획득하기 불가능한 어떤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요구했다는 말은 우리가 그 믿음과 회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완전한 회심자, 그 다음에 확신에 관해서도 완전한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도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 우리는 드러나 있는 존재니까 벌거벗은 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주의사항은 자기 증거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결한 삶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삶 이런 의로운 행위 자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결한 삶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를 옥죄는 수단,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 안에 좀 연약함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덮여지고 가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361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완전성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불완전하지 않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성찬은 연약하며 불완전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성찬은 기본적으로 말씀의 진리가 불분명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는 용도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충족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성찬을 제정해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데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신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첫째는 반역하는 죄인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반역하는 자이지만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지만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되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야 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신자 안에 거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통치와 죄의 종노라는 삶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이걸 염두에 두고 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가 하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라고 말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이 말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죄의 통치와 죄의 종노라는 것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죄성이 존재하는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6장에서 보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7장으로 들어오면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요? 팔렸다. 6장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죄 아래 팔려서 우리는 지금 죄 아래 팔려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죄악되고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랄지라도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다짐을 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또 돌아서면 또다시 죄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화를 힘쓴다 할지라도 육신에 존재하는 죄가 사라지는 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죄의 권세는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죄를 초월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죄 없다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조차 자신을 죄인의 범죄에 포함시키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우리는 늘 주를 배반하나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렇지요?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죄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만 바라보면 당연히 얼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바라봐야 되죠? 죄를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도 함께 바라봐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죠? 속속들이 부패하다는 사실을 잘 아세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속 사정을 너무나 잘 아세요. 얼마나 반역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무딘 존재인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죄 때문에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기에만 마음이 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삶의 진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러나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보를 물론 말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에 나올 때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죠? 이걸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건강해지면 오겠습니다. 병원에 어떤 사람이 와요? 병든 사람이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건강해지면 병원에 오겠습니다. 건강해지면 병원에 올 이유가 있어요? 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오히려 성찬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362문을 보겠습니다. 이 두 성례들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례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외적인 표현이며 표지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신앙 고백을 해서 신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과 그 다음에 신자의 자녀들, 즉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렇죠? 성찬은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한 유아 세례 교인, 즉 입교인이죠. 그들에게 성찬 참여를 허락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례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주는 표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아무나 참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방문교인들에게 성찬 참여 신청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 교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고백하는가 그 여부를 살피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363문을 보겠습니다. 성찬 참여를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이 신자임을 고백하려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례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말씀의 진리에 어둡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한 부패하고 진리를 의심하는 연약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침에 비타민 챙겨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이런저런 약들을 드시는 분이 계실 것인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성찬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그 사람은 본래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믿음은 지킬 수 있다,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아마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나를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신자로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3문을 보겠습니다. 이 두 성례는 한 번 받고 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도록 명하셨기에 반복해서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계속적으로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만 읽으면 제가 예수선도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에 예수원이 있잖아요. 아래의 토레이 신부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되고. 제가 1989년도에 그 훈련받을 때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천사라면 저런 얼굴을 갖고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얗고 첫째 피부색이 하얀 데다가 그 다음에 그 인자함과 그 성품의 따뜻함이 그냥 얼굴에 그냥 듬뿍 묻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고 혹시 세례받지 않은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자매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혹시 또 들으면 또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고 모모모 자매님이 부산에서 오신 자매님인데 세례를 받겠다고 나섰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당신 세례 안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세례 받았는가? 라고 말하니까 아, 그 저 경건한 분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한 번 더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세례를 이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세례는 단 한 번만 받습니다. 군대에서 진중 세례를 받았던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던 세례는 단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계속적으로 받을 것을 명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되어 들어오는 거죠. 입양되어 들어왔는데 굶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되어 들어온 가족을 지속적으로 먹이는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성찬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365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영접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타락 후에는 안 먹어도 살았습니까? 타락 전에는 안 먹어도 살았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따먹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 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타락 전에도 인간은 먹어야만 되죠. 그래서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 내가 지속적으로 너희 영적인 필요를 채우겠다라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영혼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 수단인 성찬을 제정해 주시되 성찬을 어떻게 올바로 시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귀한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지 아니면 부족함에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살폈습니다. 무지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분명한 원리와 내용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참으로 이 말씀이 요구하는 신앙의 내적 정서와 신앙의 내용이 잘 마련되어져서 마땅히 주께서 베푸신 잔치에 먹고 마실 만한 그런 자격을 구비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귀한 잔과 떡에 참여할 때 우리 영혼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많은 이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려서 세상을 감당하며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의 영적인 힘이 쇠약해서 어려움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료로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